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날의 뉴욕 맨해튼이나, 도쿄나 런던 같은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주력펴력하는 거대한 메가시티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끔찍한 상상인데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쇠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막의 모래바람에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십 년도 아니고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이요.
1500년이요?
네, 1500년 동안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인간도 그 거대한 도시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조차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냥 아주 먼 옛날에 그런 엄청난 도시가 있었다지 하고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치부되어 버리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 감각으로는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구글 지도에 검색만 하면 지구 반대편 골목길까지 다 볼 수 있는 시대니까요.
맞아요.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500년 동안 지도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던 제국, 그곳이 바로 고대의 절대 권력이었던 바벨론입니다.
네, 바벨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이 바벨론이라는 미스터리한 제국의 멸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존 오스월트 박사님의 고대 텍스트 분석 기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 대한 강연 자료인데요. 제가 이 오스월트 박사님의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 고대 중동의 아주 작은 소국이었던 유다의 한 예언자가 도대체 왜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들에 대해서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멸망을 기록했는가 하는 점이죠. 자기 나라 일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아, 오스월트 박사의 분석이 빛을 발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고대 국가가 언제 망했다 이걸 다루는 따분한 역사 수업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 기록들은 그 힘이나 권력, 부,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에 필사적으로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아주 근엄적이고 파괴적인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학 보고서와 같습니다.
와, 해부학 보고서 표현이 딱이네요.
네, 그래서 박사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수천 년 전 모래 속에 묻힌 제국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권력과 성공 그리고 자아를 대하는 태도를 얼마나 소름돋게 꿰뚫어 보고 있는지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 텍스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신뢰의 시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웃나라들이 쳐들어올까 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당시 세계 최악의 깡패 국가, 이제 최고의 군사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악마와 손을 잡은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스월트 박사님은 이걸 두고 아하스 왕이 신뢰의 시험에서 완벽하게 낙제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평가예요.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더 큰 폭력에 기대는 전형적인 실책이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시대가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해는군요.
네,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위협이 몰려오고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일종의 재시험을 치르게 된 거죠. 바로 이때 텍스트의 저자인 이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네.
이사야가 등장해서 그들이 의지하려고 견는지라는 주변 강대국들을 향해 연달아 파멸의 선고를 내립니다. 너희가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려는 저 거대한 힘과 제국들, 걔네들은 이미 붕괴가 예정된 썩은 동아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아, 썩은 동아줄. 근데 제가 이 강연 기록을 읽다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잠깐 멈칫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요?
아까 아수르가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이고 유다를 당장 짓밟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사야가 파멸을 선고하는 첫 번째 타겟이 아수르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바벨론이에요. 제가 알기로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패권국도 아니었고 유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물리적인 공포의 대상도 아니었단 말이죠?
네, 역사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바벨론을 콕 집어서 가장 먼저 그것도 아주 길게 심판을 선언한 걸까요?
아,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당시 권력의 중심은 아수르가 맞았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단순히 아수르 제국 아래에 있는 평범한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자료의 역사적 배경을 읽다가 현대적인 비유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요. 혹시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는 워싱턴 DC라면 바벨론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부유하며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뉴욕 맨해튼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요?
하하, 네.
워싱턴이 총칼을 쥐고 흔들어도 뉴욕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야, 진짜 세상의 중심은 우리지. 니들은 권력만 쥔 촌뜨개들이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만한 역학관계 말입니다. 이게 맞나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심리가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깊은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가진 자신들이 세상의 진짜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콧대가 엄청 높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반란을 획책했고 자신들과 손잡고 아수르를 무너뜨릴 파트너들을 주변국에서 계속 찾고 있었죠. 유다 왕국에게도 바벨론은 무서운 적이라기보다는 언제든 손을 잡으면 나를 구원해줄 것만 같은 매력적인 동맹국으로 보였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벨론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건 단순히 눈앞에 있는 총칼, 즉 아수르보다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유혹하는 어떤 화려함, 지적 우월감,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환상을 먼저 박살내야 한다고 본 거군요. 바벨론이라는 환상이요.
정확합니다. 오스월트 박사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끝없이 의지하려 했던 근본 원인을 두려움으로 봅니다. 약소국으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공포죠. 근데 이사야의 텍스트는 세상에 어떤 거대한 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의지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다는 선언은 인간의 성취와 자만심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와, 그래서 그런지 바벨론의 몰락을 묘사하는 이 텍스트의 언어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단순히 너희 군대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수준이 아니에요.
네, 스케일이 다르죠.
막 별들의 빛이 꺼지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심지어 땅이 자기 자리에서 흔들려 밀려난다고 묘사하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약간 마블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의 우주적 심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하, 타노스요. 근데 그 부분이 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을지 그 스케일을 진짜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오스볼트 박사의 비유를 빌리자면 당시 유다 왕국은 오늘날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인 켄터키주 제스민 카운티만한 크기였어요.
엄청 작네요.
네, 엄청 작죠. 근데 그 콩알만한 나라의 예언자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메가시티 바벨론을 향해 우리의 신이 너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를 뒤흔들며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와, 진짜 겁도 없네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능력이 곧 그 나라의 군사력과 비례한다고 찰떡같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소국의 텍스트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정치적 선동을 넘어서서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대한 철학적, 신학적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 이장님이 내가 지금부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확산기에 대고 소리치는 격이잖아요. 오만한 제국 입장에서는 진짜 코웃음 칠 일이었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엄청 묵직합니다.
그렇죠.
태도라고 지적하시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심리학 책도 읽고 수십만 원짜리 테라피도 받으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배우고요.
그렇죠. 요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죠.
네. 근데 오스월트 박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주를 뒤흔들 만한 파괴적인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건강한 자존감과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파괴적인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갈라지는 겁니까? 그 경계선이 뭐죠?
와, 정말 훌륭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 교만과 자존감 둘 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오스월트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둘의 근원과 방향성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먼저 교만을 볼까요? 교만은 그 가치의 출처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잃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산이 나의 가치다. 이렇게 믿는 닫힌 시스템이에요.
닫힌 시스템이요?
네. 결국 교만한 사람은 끝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위를 점해야만 자기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타인을 짓밟은 잔인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교만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자존감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바로 관계. 그 중에서도 나를 초월하는 외부의 완전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신체를 화학물질로 분해해서 그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화학물질로요? 글쎄요. 한 몇십만 원 하려나요?
약 7달러 38센트. 우리 돈으로 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와, 만 원이요?
물질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그저 만 원짜리 화학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고대 텍스트가 말하는 인간의 진짜 가치는 그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심지어 절대자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 가치가 외부에서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즉, 진정한 자존감은 내 안에서 쥐어짜 내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부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인데요. 우리는 매일 너 자신을 증명해내, 스펙을 쌓고 연봉을 높여야 네 가치가 올라가,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늘 허덕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경쟁하죠.
근데 오스월트 박사님의 총찰은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이미 거대한 관계 속에서 존재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자존감이라는 거군요. 내가 다 했다고 우기는 교만은 결국 나를 고립된 감옥에 가두는 거고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타인을 짓밟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바벨론은 이 진정한 자존감을 버리고 스스로 가짜 신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교만한 제국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문학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그 최후를 보여줍니다.
아, 그게 텍스트의 14장 내용이군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훗날 자신들을 억압했던 바벨론 왕이 몰락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부르는 일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네.
오스월트 박사님이 이걸 조롱의 애가라고 부르시던데 이건 진짜 현대 힙합으로 치면 문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디스곡 아닙니까?
하하, 맞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디스곡이죠. 여기서 오스월트 박사가 분석한 히브리어 시의 형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시는 고대 중동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부르는 전형적인 애가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애가 형식이요?
네, 그 3분의 2 박자의 절뚝거리는 운율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키나라고 부르는데요. 뚱뚱뚱 쿵쿵 하면서 한 발을 끌듯이 걷는 아주 무겁고 슬픈 장례식의 리듬이죠.
아, 분위기가 엄청 무겁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이 가장 비통해야 할 장송곡의 리듬을 뻔뻔하게 딱 빌려와서는 아이고 세상에 네가 죽었다니 온 세상이 숨통이 튀어 춤을 추는구나 하면서 잔인할 만큼 날카로운 비아냥을 쏟아냅니다. 슬픔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궁극의 축제 노래인 셈이죠.
와, 리듬은 장송곡인데 가사는 파티타임이라니. 진짜 얄미우면서도 억압받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카타르시스였겠네요. 그리고 이 디스곡의 전개 방식도 진짜 예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상상하면서 이 장대한 스케일의 시점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시점의 이동이 아주 흥미롭죠.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바벨론 왕이 꼴산 앞에 죽자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연까지 들썩여요. 막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들이 입을 열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드디어 네가 싫어졌구나. 이제는 전기톱 들고 우리를 베러 올 벌목꾼이 사라졌네? 하고 말이죠.
전기톱이요.
네.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왕들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화려한 궁전을 지을 때마다 레바논의 울창한 숲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나무들을 막 쓸어갔던 그 폭력적인 역사를 자연의 입을 빌려 조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연마저도 폭군의 죽음에 안도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점은 아주 급격하게 땅 밑, 즉 죽은 자들의 지하세계인 수월, 지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지옥신이요?
네. 지옥 전체가 죽은 바벨론 왕을 맞이하려고 막 소란스러워집니다. 한때 세상에서 그처럼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다 먼저 죽은 고대의 왕들이 유령처럼 지옥의 왕좌에서 비틀비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바벨론 왕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대단한 척 하더니 결국 우리처럼 힘없고 썩어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네? 하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엄청 통쾌한 장면이죠. 저는 이 지옥신에서 시각적인 묘사가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 정도로 위대한 왕이 죽으면 시신 위에 최고급 비단 수위를 딱 덮고 곁에서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울려 퍼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옥에 떨어진 이 왕의 침대에는 하프 소리 대신 소름 끼치는 침묵만 흐르고 덮고 있는 비단 이불 대신에 구더기와 지렁이가 막 바스락거리며 왕의 썩은 몸을 뒤덮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참한 대비죠?
권력의 허망함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최고네요.
근데 이 시의 진짜 하이라이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심층 탐구 자료에서 오스월트 박사가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벌레 구덩이가 된 지옥에서 시점이 갑자기 저 높은 하늘로 확 솟구쳐 올라갈 때 나오죠.
아, 맞아요. 저도 자료 읽다가 여기서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늘로 솟구친 시점이 비추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대목이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 이 구절 딱 들으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중문화를 좀 접해본 사람이라면 열의 아홉은 뭘 떠올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나 루시퍼를 떠올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존 밀턴이 쓴 그 유명한 서사시 신라곤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문학, 예술, 심지어 대중적인 신학에서조차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상식처럼 굳어졌죠.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스월트 박사는 고대 근동의 언어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텍스트는 사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사탄 이야기로 알고 있었고 영화나 소설에서도 다 그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존 밀턴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완전히 팝컬처로 둔갑시켜버렸다는 건가요? 그럼 도대체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맥락을 짚어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인간 바벨론 왕의 그 얄팍한 교만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사탄의 탄생 비화가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왕을 조롱하다가 웬 사탄.
이 텍스트의 천재성은 이사야가 당시 주변 국가들, 특히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던 지역 신화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차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요?
네. 가나안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 뜨는 아침을 상징하는 어떤 하급신이 있었는데 최고의 신인 바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그 높은 왕좌에 기어 올라가 앉아본 겁니다.
약간 일탈이네요.
근데 막상 앉아보니 이 하급신의 체격이 너무 작아서 팔걸이에 팔도 안 닿고 다리가 짧아서 발판에 발이 닿지도 않았죠. 결국 다른 신들에게 들켜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쫓겨나 땅으로 곤두박질 컸다는 일종의 코미디 같은 신화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이 바벨론 왕을 향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코믹한 신화를 빗대어 놀리고 있는 거군요. 네가 감히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신행세를 하려 했지. 근데 넌 그냥 저 신화 속에 나오는 다리 짧은 하급신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의 의자에 앉았다가 엉덩방아 찍고 쫓겨나는 우스꽝스러운 총극의 주인공일 뿐이야 라고 비웃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한 통쾌한 반전인데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악마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에 취해 자아도 취해 빠진 인간의 꼴사나운 허세를 폭로하는 일종의 불려 코미디였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사탄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교만이라는 속성과 결을 같이 한다고 신학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이 텍스트의 1차적인 타겟은 명백히 피조물인 인간의 오만합니다. 자신이 창조주인 양 착각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적인 권력과 자만을 향한 궁극적인 비웃음이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 시점은 다시 하늘에서 지구의 땅바닥으로 훅 돌아옵니다. 신이 되려 했던 바벨론 왕의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묘사하면서 말이죠.
그 땅으로 돌아온 앵글이 비추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너무 씁쓸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보통 그 당시 위대한 왕들이 죽으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거나 금은 보화가 가득한 화려한 무덤에 안치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꾸미죠.
근데 이 바벨론 왕은 명예로운 무덤은커녕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널브러진 수많은 시체들, 칼에 찔려 죽은 무명의 평범한 병사들 시체 더미 속에 그저 꺾인 나뭇가지처럼 버려져요. 심지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고깃덩어리처럼 묘사됩니다.
네, 비참하죠.
스스로를 가장 높은 하늘, 신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자의 끝이 땅바닥 진흙탄 속에서 발에 채는 짓밟힌 시체라니. 교만이 가져온 결말은 그야말로 완벽한 굴욕이네요.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높이려 하면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굴욕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오스월드 박사가 이 텍스트를 통해 짚어내는 인간 역사의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모래성처럼 쌓아올린 인간의 에고는 영원할 수 없죠.
그렇죠.
실제로 이사야의 이 비현실적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고 약 200여 년이 흐른 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메디아 사람들, 즉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살던 민족에 의해 아주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결말도 텍스트가 묘사한 그대로였죠. 이사야는 멸망한 바벨론의 화려했던 궁전과 거리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하이에나, 자칼, 타조, 부엉이 같은 사막의 들짐승들, 무너진 폐허를 배회하는 청소 동물들만 우글거리는 귀괴한 집단 서식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요.
네, 놀랍게도 그 예언 역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그 거대하고 찬란했던 도시는 완전히 버려졌고 사막의 모래폭풍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 1800년대 후반에 고고학자들이 그 터를 발굴해내기 전까지 무려 15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바벨론은 짐승들이나 배회하는 모래구름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야, 1500년이라니?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했던 영광, 돈, 지식, 권력의 상징이 결국 하이에나의 소굴이 되고 모래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이 목숨 걸고 쫓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제로로 수렴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 셈입니다.
와,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네요. 1500년 동안 모래 속에 묻혀버린 메가시티? 오스월트 박사님의 분석 자료를 통해 오늘 함께 들여다본 이 고대 텍스트는 그저 죽어있는 역사책이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우리가 외부의 잘대자 혹은 우리를 둘러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부여받은 진정한 자존감을 외면한 채 내 능력과 내 소유가 곧 나야 라며 스스로 신이 되려 할 때 그 거대한 에고와 교만함이 얼마나 허망하게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거울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 화려했던 공중정원과 끝없이 높았던 성벽을 자랑하던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오만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5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모래 속에 묻혀버렸죠. 그렇다면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고대의 바벨론은 모래 속에 묻혔지만 바벨론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한 테크 기업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들,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 가치는 영원히 빛날 거야 라고 믿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현대판 바벨론의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는 언젠가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하이에나의 놀이터가 되어버릴 그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진짜 자존감과 인생의 가치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500년 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발굴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흔적을 발견하게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